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머물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해서 지금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를 바라보고 있는 바란 광야에 와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후 약 14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자세히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수많은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라에서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성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 명의 리더 가운데 하나인 미리암은 모세의 권위를 시기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정탐꾼 열둘 가운데 열 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칭찬하신 땅을 악평했다가 재앙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0계명의 제4계명으로 주신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단 귀에 라고 번역했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옷 끝에 모서리에 corners라고 번역합니다. 거기에 술을 만들고 각 모서리의 술에 청색 줄을 하나 달라고 말씀합니다. 옷단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실들로 꼬아서 장식용 술을 만들고 테스를 만들고 그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청색이라고 번역한 원어 단어 자주색이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자주색기가 있는 짙은 청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규례는 너희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 22장 12절을 보면 오늘 민수기 말씀에 없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너는 네가 입는 겉옷 네 귀퉁이에 술을 만들지니라. 겉옷 네 모서리에 술을 만들지니라. 첫째, 겉옷에 술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양말이나 내복같이 안에 입는 것에는 달 필요가 없고 겉에 입는 옷에만 달라고 하십니다. 둘째, 네 귀에 달라고 하십니다. 네 모서리에 달라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당시 사람들이 상용했던 겉옷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 다른 지도가 나와 있는데 다른 지도 보여주세요. 다른 그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원래 보여줘야 되는 그림은 겉옷입니다. 겉옷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양쪽으로 뜯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토가와 같이 양쪽으로 뜯어져 있어서 오른 앞에 있는 쪽에 가장자리가 양쪽에 있고 뒤에 있는 피스의 가장자리가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네 가지가 있는 옷입니다. 그 네 귀에 테스를 달라고 말씀합니다. 옷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테스를 달지 말고 모서리에만 네 개 달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유대인들이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 썼던 소위 프레어 숄이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 썼던 숄에 붙어있는 술들입니다. 많은 술들이 붙어있는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깥에 겉옷에 입었던 옷에 네 모퉁이에 있는 술을 가리킵니다. 술을 넷만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술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짙은 청색 끈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청색 물감이 흔하고 싸지만은 당시에는 특정 달팽이에서만 극소수 추출되었고 따라서 청색으로 물들인 옷은 말할 것도 없고 청색 줄도 대단히 비쌌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감청색 옷은 왕족과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었고 그랬기에 감청색은 로열 블루라고 불리웠습니다. 영국 왕실의 청색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청색 실이나 줄 하나만 섞어서 술을 만들라고 명하신 겁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 장사인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당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단한 부자도 구원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겉옷에 네 모서리에 술을 달되 진청색 끈을 섞어서 달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청색이 당시 왕실의 색깔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색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막 커튼을 자색과 홍색실과 함께 청색실로 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순청색 천으로 싸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순청색 겉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입는 겉옷의 술에 순청색 실을 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순청색 끈을 달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겉옷에 청색끈이 달린 술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합니다. 39절을 보시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NIV와 NRSV 성경을 보면 너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많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창기짓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번역합니다. 너희의 유일한 남편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옷 술에 청색끈을 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첫째, 늘 그 청색끈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둘째, 그 청색끈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계명들을 준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넷째, 그럼으로써 이제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정욕을 따라서 음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중동의 다른 민족들도 옷에 술이 달린 겉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민족들은 옷에 술을 많이 달고 다녔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네 모퉁이에만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네 모퉁이에 청색끈을 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이것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분별이 됐습니다. 그러한 겉옷을 입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쫓지 않고 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하신 것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청색끈이 있는 술을 달게 하신 것 이들을 쿨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명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옷단에 술을 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옷 끝에 술을 다는 거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옷 끝에 청색 실이 섞인 술을 달면은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되고 실제로 행하게 되어서 내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물 목욕한 것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저 떡 조금하고 포도주 조금 마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할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파워가 거기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뜻을 이루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예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게 되리라. 청색끈을 옷 술에 달게 하신 궁극적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화시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키십니다. 41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앞에서 뒤에서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한 것은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자유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를 주로 모시고 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너희에게 이 계명을 주는 자는 다른 인간도 아니고 다른 신들도 아니고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언약을 맺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내 말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과 같이 애굽에서는 잘 나왔지만은 그러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을 열 번이나 멸시한 죄로 광야에서 엎드러짐을 당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오늘 말씀 생전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정기적으로 회당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명목적인 교인이라도 오늘날 명목적인 크리스천들이지만은 누구나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말해서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토요일 오전 안식일을 마치면서 예배 드릴 때 두 번이나 암송하는 소위 쉐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 말씀 그리고 11장 13절서부터 21절 말씀과 함께 늘 마지막으로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이들은 암송했습니다. 우리가 쉐마라고 할 때 온전한 쉐마는 이 신명기 두 군데 말씀과 오늘 이 민수기 15장 말씀 이 세 군데 말씀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주 줄여서 쉐마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민수기 15장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고 마칠 때 두 번이나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마지막으로 암송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신을 음란히 사랑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암송해도 막상 세상과 분별된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명을 주시면서 많은 시각적인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소위 visual aid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청각 자료들 가운데 이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씻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몸에 새겨진 것을 보며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무지개를 주셔서 비가 올 때마다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쉐마를 주시면서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들을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그 말씀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박스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오늘은 겉옷 밑에 단의 네 모서리에 진청색 끈이 달린 수를 달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기억하고 준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마음의 눈과 또 눈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게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기에 겉옷 네 귀에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12년 동안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즉시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옷가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옷가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우리 지금 존재하는 대표적인 모든 헬라어 사전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테스를 의미한다, 오늘 말하는 옷수를 의미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잡았던 것 예수님의 옷자락에 있는 옷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가셨을 때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만진 모든 병자들은 나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 옷가에 옷술을 만진 겁니다. 물론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술을 단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옷술을 더 크게 하고 길게 해서 입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그들을 질책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들의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더 길게 하고, 경문은 머리와 손목에 찼던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그것을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기를 좋아하느니라. 오늘날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에 갈 때 옷수리 있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프레어 숄 걸치고 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으리라. 제가 오늘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어떠한 계명도 폐해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하늘나라에서 크게 여김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구약의 제사법 그리고 음식법, 이스라엘의 민사법, 이것은 폐해졌지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모든 원칙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폐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심으로 더 완전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입은 옷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입고 다니는 셔츠와 바지와 모자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생각 없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선택할 여지가 없기에 아무것이나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옷을 택해서 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반지를 끼고 어떤 모자를 쓰고 다니십니까? 왜 그 옷과 반지와 모자를 착용하십니까? 왜 얼굴에 바르는 그 화장을 하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다니십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그렇게 다니고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여러분이 입고 차고 가지고 다니는 그 모든 것이 종합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 당신은 뭡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과 사는 삶으로 뿐만 아니라 이마에 달고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경문, 말씀을 담은 그 조그만 박스로 뿐만 아니라 매일 입고 다니는 겉옷으로도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네 모서리에 청색 술이 달린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의 삶과 존재 이유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제외한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청색 실이 섞인 술 달린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많은 것들을 지니고 다닙니다.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정수는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늘 성경책을 지니고 다닙니다. 차를 타고 갈 때에는 대시보드에 성경을 놓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뒤 트렁크 주변에 헬라어 글자 다섯이 쓰여 있는 물고기 사인을 붙이고 다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 물고기 사인 안에는 헬라어로 다섯 글자가 써 있는데 그 다섯 글자는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라는 다섯 단어의 두 문자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은 Ictus라고 하는 것입니다. Jesus Christ, Son of God, Savior 다섯 글자입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고 걸고 다니고 그리고 타고 다니는 이러한 차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전형적인 침례교회를 가면 강단 뒤로 정중앙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교회 성도들에게는 침례가 자신의 옛 삶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개혁주의 교단 교회에 가면 강단이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선포가 교회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단 교회에 가면은 수건이 십자가에 씌워져 있는 교단 심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단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삶이 최고로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우리가 내세우는 모든 외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선언합니다.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반문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상기시켜 주시기 때문에 옷에 술을 달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타하시지 않았냐고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계명들 상기시켜 주십니다. 물론 여호와의 계명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같이 넓은 경문과 크고 긴 술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고 다니신 옷, 겉옷을 보면은 분명히 술이 달린 옷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 암송하는 것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것과 액자에 새겨놓는 것 이거 상호 배타적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내적 외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겉과 속은 늘 같이 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교회는 깡통교회로 만들고 우리 헌금을 다 구제하는 데 쓴다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믿음의 외적인 표현은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집의 거실과 방마다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차의 리어뷰 미러에도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십자가가 액땜을 해줄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의 눈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은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대로를 희희낙낙하며 갈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위에 어디를 보건 십자가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생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보시면은 한가운데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저 벽에도 달려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한 가장 큰 다른 믿음의 외적인 표현은 성경책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크리스천들은 방마다 성경책을 놓습니다. 거실과 안방과 자녀들의 방 모두에 성경책이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성경책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한 버전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 버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채로운 진리와 온전한 진리를 다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책을 여러 권을 사서 놓고 자세히 보듯이 하나님 진리를 온전히 알고 싶은 사람 성경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또 차에도 성경책을 늘 놓고 다니고 비행기를 탈 때도 캐리언 가방 속에 다른 것은 갖고 타지 않아도 작은 성경책은 늘 가지고 탑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알아야 할 진리와 얻어야 하는 영생이 성경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건 성경책을 보면 내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을 잃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언제 어디에서나 긴급하면은 성경을 꺼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늘 봄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는 것이 둘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와 성경책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정욕을 따라 음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무표지 차량과 같습니다. 아무 표지가 없습니다. 입고 다니는 옷을 보나 갖고 다니는 것을 보나 타고 다니는 것을 보나 집에 가서 거실과 안방에 비치된 것들을 보나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 재주가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3월 1일 제2의 수요일에는 예년과 같이 미국 교회와 함께 제2의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합동으로 드립니다. 그때 작년과 같이 원하는 성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서 이마에 제로 십자가를 그려드릴 겁니다. 이번에는 작고 예쁘게 잘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지우지 않고 일터와 학교와 길을 행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 원한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서 제 수요일에 시작된 사순절 기간 40일 내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났어도 1년 내내 십자가를 인내하며 잘 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원칙은 오늘날도 똑같이 유효하고 우리들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원칙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십자가와 성경책에 둘러싸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성경책에 눈을 고정하고 삶으로써 이제는 자동적으로 자신의 눈과 몸의 정욕대로 창기짓하며 살던 삶을 청산하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 이거를 기억하고 실제로 행함으로써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는 지상에서도 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도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